없으시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두 시간 정도를 저희가 좀 다른 것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개인 구령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인 구령,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자,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아무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아무도 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 쓰레기다, 망난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악한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암적 존재인 사람들, 심지어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학살자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참 우리하고는 참 생각이 다르시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은 잘 살고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가 됐든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구령이 됐든 일반적으로 많이 좀 이제 그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보통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28장인데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상명령,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 위에서 말씀하신 명령 맞습니까? 지상명령이죠. 지하명령이 아니라 지상명령 맞나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맞습니까? 왜 눈만 껌뻑거리시나요? 왜 미소만 지으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상이라는 게 이제 지극히 높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Great 제일 큰 명령이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더라고요.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죠. 이 구절을.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 이게 아니죠.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그게 제일 큰 명령이죠. 새 명령으로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지상명령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서부터 보시면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누구죠? 문맥상 이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이 그들이 누굴까요? 예? 예, 열한 제자잖아요. 16절에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지금 열한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나 봐요. 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죠? 열한 제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 누구죠? 열한 제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굴까요? 모든 민족. 예,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이 너희 누구죠? 예, 열한 제자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열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열한 제자는 사도죠. 그렇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끝 지역 이런 순서로 해서 실제로 이 열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에게도 전하고 야벳족에게도 전하고 함족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생전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이방인 교회, 우리 같은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신약교회의 어떤 선교의 근거구절 또는 개인 구령의 근거구절로 삼을 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번역본상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한글개혁성경에 익숙한 분들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암송도 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개혁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disciple making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이제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서 disciple making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에서는 이 텍스트에 기초해서 이제 그 인위적인 제자 삼기 운동을 이제 벌이는 것이 일단은 문제입니다. 이 제자 삼기 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그 평신도 사도직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이 개신교회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소위 평신도 운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삼는 거, 제자 삼기 교육, 제자 삼기 운동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구절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된 성경 번역에 근거해서 인위적인 제자 삼기의 어떤 강력한 그런 근거 구절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문제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럼 신약 교회가 선교 또는 개인 구령에 근거 구절을 참으면 좋겠는가. 또 한 가지, 이게 선교라는 단어도 사실 이게 참 이게 조금 사실 편하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교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미션이죠. 미션. 미션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미션. 미션에서 이제 미셔너리, 선교사,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나오는 건데 미션이라는 이 단어가 미셔너리라는 이 단어가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오는데 라틴어의 그 미시오인가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미시오, 미시터스, 미시오, 미시오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 라틴어 미시오는 그럼 어디서 왔냐? 이게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에서 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미시오로 바뀌었고 그것이 영어에서 미셔너리가 되면서 우리말로는 선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 이렇게 부를 때 그 원래 뜻은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기로 사도는 교회의 기초, 사도와 대언자는 교회의 기초라 그랬어요. 기초.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면은 기초는 일단 역할을 다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의 역할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더 이상은 이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권의 계승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권 계승. 모든 이단은 다 자기가 사도권을 계승했다 그래요. 모든 이단이. 로마 캐톨릭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 않고 사도는 그 당대에 그친 것으로 이렇게 믿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 이렇게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뭐 영어권에서는 다 그걸 쓰니까요. 이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성경대로 하면 그냥 뭐 복음 전도자가 되겠죠. 뭐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어찌되었건 그럼 이제 신약교회가 신약교회가 그러면은 이 어떤 그 복음 선포의 복음 전파의 어떤 근거 구절로 삼을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읽은 그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일단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도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이렇게 거리 설교 해보면 참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듣기에 참 CR도 안 먹히는 소리죠. 사실 이게 그런데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대속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 말로서 이렇게 선포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참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참 이게 참 바보 같은 짓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 각자가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또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것을 이렇게 미리 예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목양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묻듯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내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정말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 때에 목양자나 누구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초청하는 거 뭐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양자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배우고 익힙니다. 그렇죠? 컴퓨터도 배우고 뭐 타자도 배우고 자전거 타는 것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뭐 언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걸 배워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못할 게 없고 연로하시다고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우는 다른 그 기술들을 배우는 일에는 대단히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여가지고 그 모든 걸 배우는데 사실 우리 중에 이 복음 전하는 기술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정말 보면은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양자가 아닌데 정말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정말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기술을 익힌다는 것 그건 대단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나도 좀 그 기술을 좀 익혀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좀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단편적인 지식들을 많이 듣지만 누군가에게 막상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럼 이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해보면 늘거든요. 처음엔 어색해도 해보면 느는데 안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면서 이게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꾸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시작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데 제일 좋은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뭘 말을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를 뭐 핀잔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하는 이 요령이 자꾸 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조금 붙으면 또 어른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아는 아이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때 이게 사람의 영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막상 해보시면은 이제 많이 느끼시지만 이거는 말의 기술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내가 세련되게 잘 전해도 이게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막 더듬더듬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아우 주님 정말 이 사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구원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 사람의 영을 다루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을 다루는 문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전하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바탕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 이렇게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교도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교도죠.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먼저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개발을 하셔야 돼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전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전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 아 요건 안 먹혔는데 요건 먹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또 저쪽 뒤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근데 사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꾸 책도 읽으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하나도 보시면서 자꾸 이걸 개발하실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해야 될 것은 이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이걸 전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정말 없습니까? 물어보면 아,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나도 다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 있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대단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렇게 인정이 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죄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사람과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내가 죄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된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울의 비유 같은 거를 드실 수가 있어요. 거울. 그래서 내가 거울 멀리 서서 보면은 내가 별로 때가 안 묻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내 작은 잡티도 다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한 것이고,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일단 인정이 되면 제일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고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도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왜냐하면 아, 나도 그래도 뭐 어지간히 잘 살아온 사람인데 뭐 어쨌든 구원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뭐 내가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졌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믿음 생활에 평생에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죄 문제가 깊이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죄라는 이것이 참 내가 영원히 불못에 그렇게 가서 타야 하는 그러한 정도의 심각한 죄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좀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죄 문제는 착한 일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걸 전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연히 생각하는 게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착한 일과 내가 그동안 했던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서 착한 일의 비중이 더 많으면 그럼 내가 그냥 좋은 데 가겠거니, 그래도 나는 나쁘게 산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죽으면 만약에 뭐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냥 좋은 데 갈 거야, 왜냐하면 나 나름대로 그래도 악한 일보다는 착하게 산 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철봉의 비유 같은 걸 드는 거예요. 철봉. 그래서 철봉 5m 되는 철봉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점프를 했는데 한 3m 이렇게 뛰고, 어떤 사람은 4m 뛰고, 어떤 사람은 4m 99cm를 뛴다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모두가 다 5m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철봉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100%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로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이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대가,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때의 사망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20장과 21장, 그렇죠? 두 군데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서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앞선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자를 용납해 주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앞사람 A라는 사람이면, 이 A라는 사람이 죄인이고 이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 더 진도를 더 나가가지고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분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 뒷부분 이제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참 마음이 찜찜하고 편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뭐 그날 하루에 다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사망,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 둘째 사망을 포함한 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러나 당신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다. 누군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대속자, 구원자다. 그런데 그 대속자,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냐? 이 대속자는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속자의 조건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마치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처럼, 우리 그 중국에 그 지진 났을 때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봤는데, 지진 난 데를 이렇게 파헤쳤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묻혔죠. 근데 그 아이는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자는 자기가 기꺼이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여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대속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도 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억 원어치의 죄를 졌는데 내 이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천억 원어치 빚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은 있어요. 내 빚을 갚아줄 만큼 나를 사랑해요. 기꺼이 갚아주고 싶은 만큼 나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람도 그만큼 빚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대속자는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리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생명의 값어치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그 값어치가 값져야 돼요. 그 대속자의 생명의 값어치가. 그런 존재가 이 우주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천사가 죽을 수 있나요? 천사 죽을 수 없어요. 천사는 그냥 영원한 이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고. 또 자신은 죄가 없으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줄 만큼 그 생명값이 귀해야 되는데 그런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래야 죽으실 수가 없어요. 천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는 것.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면 인간이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인간은 다 어떠냐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요. 그 피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인간의 몸을 입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처녀탄생. 처녀탄생. 처녀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녀탄생을 안 믿으면 죄사함을 못 받아요. 처녀탄생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몸을 입는 방법으로는 죄가 유전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죄로부터 차단된 채 사람의 몸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는 방법, 그게 처녀탄생인 거예요.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죄 용서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 단순히 그냥 그 마음속에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에 믿으니까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마음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르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을 때 단순히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게 구원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 이 문제를 이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순간에 태어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0점이던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100점까지 쭉쭉쭉쭉쭉쭉쭉 노력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점, 50점, 55점, 80점, 90점, 99점, 100점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0점인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사람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0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0점, 0점. 내가 공부를 학교에서 못했어도 0점이고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도 0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0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악이 누더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가 누더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 때도 0점, 못할 때도 0점, 계속해서 0점을 살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갑자기 100점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불이 계속 꺼져 있고 꺼져 있고 꺼져 있고 꺼져 있다가 갑자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태어나는 문제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갑자기 태어나는 문제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그렇게 태어나면 그럼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설명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사실 요 순간이 이제 제일 좀 긴장되죠. 왜냐하면 열심히 몇 시간에 걸쳐서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것을 정말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이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서모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교제하던 한 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깨달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냥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 이 믿음과 섞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것이 의지적으로 그것이 결단이 돼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초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지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지 또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죽으면은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거 인정하는지 그러나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그걸 마음속에 믿는지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는지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마음이 있는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믿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걸 할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인격적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을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영접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걸 어려워하고 하는 경우에는 오늘 밤 집에 가서라도 꼭 혼자서 이걸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뭐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만약에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묻어두시면 평생 못하세요, 이런 거를. 그런데 오늘이라도 가셔서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익힐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기술은 바로 이 사람의 혼을 건지는 이 기술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 낚는 기술. 여자 꼬시는 기술 말고 낚는 기술. 이 우리 혼을 이제 그걸 soul w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번역이죠. 어쨌든 그 사람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그 기술, 이걸 여러분이 좀 평생에 좀 꼭 익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이렇게 이제 혼의 파수꾼으로, 목양자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셨는데, 제가 참 두려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에게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양들이죠. 이 양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제가 이렇게 잘 먹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병든 양이 있으면 또 그 병이 치유될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 군사들로 제가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복음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 그게 제 임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흘려듣지 마시고, 아, 나는 안 돼.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그 뭐 한 5년쯤이나 10년 후면은 가능할지 몰라서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부터 꼭 해보시고, 동네 아이들 붙잡고, 놀이터 나가서 동네 아이 붙잡고,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더 여기 서 있는 목양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서로를 자극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768장을 한 장 하십시다. 768장입니다. 구령하는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덮여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령을 안 하는 교회와 구령하는 교회의 차이는 구령을 안 하는 교회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내부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매일 그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지체들 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령하는 교회는 그런 게 다 덮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관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혼이 죄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사람들의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시시껄렁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각자가 다 이 복음 전도자, 구령자가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 저희 평생에 저희가 정말 배워야 할 그 기술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영적으로 낚는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기술을 배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 전미영 자매님 가정이 나오지 못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수경자매님이 그 할아버님의 그 참 병문안차 이렇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참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오가는 길에 참 피곤치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 수경자매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이러한 일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 마음에 평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휴양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중에는 가고 싶지만 사정이,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그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준비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주님 그 휴양회가 참으로 풍성한 휴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운 여름철에 기진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